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과 밤이 교차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과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임을 밝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거룩한 삶은 먼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먼저 이 아내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기독 공동체 안에서 아내들은 불신자를 남편으로 둔 여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 그것은 지금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이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내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교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아내들은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은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때문에 이러한 남편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으므로 부부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도들이 당시의 가부장적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신 남편들의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 베드로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인 굴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경건과 순결의 모습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감화력을 발휘하여서 불신자인 남편을 능히 감동시키고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는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경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순결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으로 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부유한 자는 부유하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였습니다. 일부 부유한 여성들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화려한 의복을 입고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보다 도리어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정하도록 온유한 성품과 정숙한 아름다움을 가꾸도록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보다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시고 단순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의 개발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미, 이것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영원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할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내 그 자신을 향하여서 아내라고 하는 존재의 장점과 단점, 기호나 취미, 소망 등을 헤아리고 물질적인 필요와 또 심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면에서 또 사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들을 향하여서 권면하였는데 이 권면들이 각각의 부부 가운데 또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이제 가정 공동체를 넘어서서 성도들 사이에서 또 일반 세상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비기독교인들과의 인간관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섯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것을 선택하는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동정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성도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공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서도 행해야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제 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그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새롭게 된 형제들끼리 서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모습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실함과 또한 선의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자매로서 맺어지게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발로에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죄의 은혜를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을 따라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서로가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섬긴다면 그 사이에서 다툼이나 분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마지막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지금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해악을 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악을 끼친 자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악인에게도 복을 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한과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대하시는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라고 하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원한과 복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원한과 복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성영락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가정 공동체를 뛰어넘어 하나님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아름다운 미국,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을 뒤흔드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복의 영과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말끔히 건강하게 또 하나님 전에 오를라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살아보라고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누가 낫느냐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도 외톨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과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와 악을 행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을 빌어주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